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서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사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에 포로스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옷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책망을 듣고 나서 굉장히 주저하고 낙심하고 절망 중에 만들어 입은 옷, 뭐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것이 최초의 옷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게 유감스럽게도 이 옷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입은 옷이 아니라 부끄러움 중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입은 옷입니다. 그래서 옷의 시작은 수치를 가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옷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람은 그렇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추울 때도 옷을 입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옷으로는 부끄러운 부분이나 가려지지 않는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 다 가려집니까?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질 수 있으려는지 몰라도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모습은 가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와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자기를 가리려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다 나이가 좀 들었는데 좀 젊어 보이기 위해서 기를 써서 이것저것 발라보기도 하고 주사도 맞고 꾸며보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며칠 시간 지나면은 그게 다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없고 흰머리가 보이면서 기억력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지만은 그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건 금방 다 말라서 바스라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화과잎으로 만든 치마를 계속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는데 그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그렇게도 말 듣지 않는 참 말 안 듣는 인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이 그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하나님은 이미 저 사람들을 그 구원에 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이미 가지고 계셨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힘으로 수치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지쳐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기를 원치 않고 아직도 뭔가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탑도 만들게 되고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옷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자기 과시하는 옷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왕의 옷입니다. 여러분 곤룡포라고 하고 들어보셨어요? 곤룡포.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 되어서 이 곤룡포 이 발음을 하기가 참 힘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곤룡포는 임금님만 입는 옷입니다. 그거를 입으면은 내가 왕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 나라의 임금 외에는 그런 색깔의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그런 무늬가 있는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입으면 그래서 그 사람 복이 달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은 곤룡포를 입고 왕관을 쓰고 그렇게 군림해서 왕의 행세를 해왔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8장이나 39장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은 에봇을 만들 때에 참 얼마나 호화스럽게 만드는 그런 옷인지 뭘 좀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좀 상징하는 것도 좀 다른 것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아주 최고의 것으로만 만들었어요. 천을 차는 뭐 천을 짜는 그 배필이죠. 그렇게 할 때도 금을 실처럼 만들어 가지고 청색 실, 자색 실, 뭐 홍색 실과 함께 같이 에봇에 사용할 천을 만들고 거기에다 옷에다가 주렁주렁 각종 보석을 달았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옷이 에봇이라고 하는 그런 옷입니다. 이런 식으로 옷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노력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옷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시작했다는 말씀처럼 참 부끄러운 옷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옷입니까? 병원에 가면은 좀 부끄럽지만은 환자복을 입어야 되고 죄를 지으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복도 입어야 되고 이런 옷도 있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왕복이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권룡포라고 말씀드렸는데 왕복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의의가 없는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면은 요시야 왕이 자기 왕복을 찢었습니다. 왜 찢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에 버려져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거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왕복을 입고 있었지만 자기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왕이 자기 옷을 찢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왕복을 입고 있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이나 왕복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시게 되면 옷을 찢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딱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읽어야 되는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열왕기서 혹은 역대야, 역대상 뭐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아주 우리에게 인상 깊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인데 그러니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지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입은 그 용포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만든 옷이 아무리 대단하고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작은 꽃 하나만 못하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서울의 큰 교회에 위임하면서부터 그 양반이 크루즈 셔츠만 입고 다니시는데 요새 무슨 시국과 관련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나왔어요. 크루즈 셔츠를 입고 나왔답니다. 자기 소견을 교계를 대표해서 발표한 거죠. 그랬더니 그 자기 소견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렸답니다. 야 천주교 신부 흉내 좀 그만 내라. 개신교 목사가 왜 그걸 입고 다니냐. 근데 여러분 그 크루즈 셔츠는 사실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신부들이 많이 입고 다니지만은 사실은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또 그 친구가 입는 크루즈 옷은 교단에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그 교단의 크루즈 셔츠를 만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성당에서 배우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서 우리 것을 입는 거다. 뭐 이렇게 그 댓글 밑에 또 댓글을 달고 싶은데 뭐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안 달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서 누가 그런 분이 계시면은 잘 설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을까? 그 당시에 뭘 먹었고 어디에 살았는지 세례 요한의 이 의식주 생활 여러분 그가 살기는 어디 살았습니까? 어디 살았죠? 광야 저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입는 것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의 아버지 그 부친이 누굽니까? 사가랴인데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지사장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가랴 제사장이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 많은 사가랴 제사장이 그래도 자기 당번이 돼가지고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너희 늙은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제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 그동안에 뭐 자녀가 없었죠. 그런데 아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도록 예수님보다는 여섯 달 먼저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무슨 재산이 넉넉한 부자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시게 되면은 그나마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을 때는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신실한 그 신앙생활을 잘할 그때였습니다. 제사장도 여러분 레위지파 아닙니까?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농사를 하거나 목축을 하거나 뭐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레위지파들은 무슨 땅을 분배받은 것이 없습니다. 고작 48개 성읍뿐인데 그것도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살도록 이렇게 하셨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각 지역에 있는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하고 혹시 분규가 생기게 되면은 재판장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 그러니까 사회의 안전망 내지는 사회의 어떤 그 질서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이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먹고 살았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면은 그 예물 중에 일부가 이들의 생활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전임 목회자들은 늘 교회에서 이렇게 살면서 딴 데 가서 무슨 수입이 생기거나 돈을 벌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헌금을 드리면은 그것으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 직원들을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생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역자가 교회에서 녹을 받고 생활하는 것이 이게 참 성서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타락해서 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고 성전에 와서 경배하는 사람은 없고 또 제물 바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 재정이 바닥나는 거지. 그러면 제사장들이나 그 가족들이 굶어 죽을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가족들도 거기에 그대로 있지를 못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도 목축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시게 되면 바울처럼 천막을 지어주면서 수입을 잡고 생활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즘에도 교회 형편을 보면 큰 교회에서는 가능하지만 자립하지 못한 조그만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교역자들이 파트타임이나 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살 길을 찾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한의사가 된다든지 무슨 교육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서비스 직업을 가진 그런 교역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뭐 부유하게 산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나갔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요한이 태어날 때 그 당시의 성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당시의 성전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야바 같은 그런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성전을 장악하고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오늘 말씀드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 같은 이런 연약한 제사장은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경배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그 생활을 하면서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져 있고 성전 안에서도 기도보다는 장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은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아주 질서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사가랴 이 사람이 누가복음 1장에 처음 등장할 때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세상 타락한 물결에 쏠리지 않는 사람이다. 믿음을 지킨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그 생활이 건강하고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세례 요한을 보게 됐으니 세례 요한이 장성할 때까지 부모가 옆에서 도와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한이 어렸을 때 이분들은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요한은 참 불행하게 성장했겠다. 부모 없이 참 고아로 어려운 일이 많았겠다는 이러한 상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요. 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군집을 이루어 사는 성전 안에 살지 않고 광야 그 빈들에 나와 살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는 이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남들이 먹은 좋은 음식 대신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석청은 꿀이잖아요. 뭐 요즘 같으면 꿀이 좋은 거지만 그때는 아마 꿀이 그렇게 좋은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남들이 입는 좋은 옷 그 대신 그냥 거칠기 짝이 없는 짐승 가죽으로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입은 게 아니라 그냥 걸쳤어요. 그리고 그냥 노숙하는 것처럼 굴에서 살았는지 어디에서 살았는지 그 빈들의 사람으로 사니까 아주 사람이 사는 생존의 그 기본적이라고 하는 의식주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본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왜 그 사람은 낙타 트롯을 입었을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면서. 그러면 그 자녀도 제사장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제사장 무리에 속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 입으면서 잘 살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역사를 봐서 아시죠? 예수님의 그 살아계셨던 그 역사보다 훨씬 이전에 중국의 그 좋은 상품들이, 그때는 실크로드가 있었어요. 그 실크로드를 타고서 들어가서 로마의 귀족들은 그 좋다고 하는 비단 옷을 다 입게 됐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신분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뭐 그 당시에도 좋은 옷을 얼마든지 입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하면은 요한은 그저 짐승 가죽 벗겨가지고 그걸 걸친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삶을 살면서 참 고단한 인생을 세례 요한이 살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저 혼자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좋은 옷을 입히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래도 좀 존귀하게 높여서 돋보이게 하지 않았을까. 마치 방치하는 것처럼 입을 게 없어가지고 그 낙타 터롯이나 입게 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답은 분명한 겁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그가 외치는 말씀,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말씀을 외쳤습니까? 그 세상을 향해서 그 부패한 그 모습, 타락한 현실을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실 겁니다. 다 비단 옷 입게 주실 거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뭐 이렇게 듣기 좋은 부끄러운 뭐 그런 그 언어가 아니라 막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 독사 새끼들란 말이에요. 요즘 우리 말로 하면은 제가 차마 여기서 말을 못 하겠어요. 개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이 독사 새끼들아 그러면은 그 다음날도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요한은 얼마나 거칠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그렇게 거칠게 말씀을 증거합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하세요. 그 밑바닥을 뒤집어 흔드는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백주 대낮에 펼쳐내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전하신 분이 요한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말씀 듣고 다 뒤로 나가 자빠지도록, 심장에서 피가 흐르도록 사정없이 찔러대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방망이로 부수는 것처럼 막 두들겨 패면서 외치는 거죠.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찔림받은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죠. 요단강에 가서 세례도 받고 말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실 겁니다. 비단 옷 입게 하실 겁니다. 그런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인이라고 하는 랍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곧 그 경문을,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할 때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랍비들의 그 생활 패턴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요한이 만약에 이 랍비들처럼 여기저기 거들럭거리면서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아마 당신이나 하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요한처럼 설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변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요한의 외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먹혀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뭐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요한이 뭐 누구들처럼 숨겨놓은 집이 있습니까? 남모르게 이렇게 뭘 많이 해가지고 부정을 해가지고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한은 진짜 들판에서 자고 메뚜기와 석청 있는 대로 그냥 그것만 먹고 그러면서 추우니까 혹은 뭐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낙타 도로 지나걸 치고 그러니 뭘 그에게 흠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외치는 말씀이 살아있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서게 된 것이었다는 말씀. 여러분, 그는 겉멋은 들었지만 속멋은 하나도 없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것 여과 없이 그대로 선포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오게 되면은 옷을 잘 입어야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을 상대로 소위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뭐 사무실을 깨끗하게 해라, 무슨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해라, 옷을 잘 입어라, 악세사리 하나를 사용해도 격에 맞는 것을 골라서 쓰라고 하는 그러한 책도 저도 여러 권 많이 읽어보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오픈하는 어느 닥터에게 권했습니다. 당신 신발이나 옷도 좀 깨끗한 것으로 잘 입고 다니고 책상 위도 좀 정리를 잘하고 의료기구들 청진기를 이루어서 심지어는 좌퇴 기록하는 볼펜 하나까지라도 좀 깨끗한 것으로 격에 맞추어서 잘 준비해서 그래서 진료하는 환자들이 오게 되면 그걸 보고서 아 이래도 믿을만하다. 뭐 이것도 이렇게 잘 의사답게 좀 이렇게 잘 꾸며야 된다는 이러한 충고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일리 있는 얘기지요. 최근에 보니까 그렇게 잘 꾸몄더라고요. 사람이 막 달라졌어요. 제 속으로 그래서 이 닥터님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거는 그래도 속이라도 그래도 좀 들어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속은 텅텅 비어가 있는 깡통인데 겉을 꾸밈으로 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금방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이 꽉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것도 아름답다고 할 것이면은 여러분 그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속이 꽉 차 있다면야 겉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얼마 가겠습니까? 얼마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 저보다 훨씬 연장자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의 함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자랄 때에 그때 우리를 지도하시던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지도했습니다. 지도하실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겠지만은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행사를 할 때마다 그분을 부르곤 했어요. 그래서 1년에 여러 차례 왔는데 오래돼서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분을 그때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학생들 사이에 무슨 말을 했느냐고 하면은 아이고 저 선도사님 저 뭐 꽤세세하게 머리나 좀 빗고 오지 머리도 안 빗고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자다가 금방 일어나서 온 사람 같이 부시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세수는 했을까 양치는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부시시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어떤 날은 수염을 깎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안 깎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우리들이 1년에 몇 번씩 오시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부시시 와가지고 졸리는 뜨고서는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말씀 듣고 나면은 우리 청년들 아이들 중에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말씀 받고 어린 나이지만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 내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구나. 뭔가 이렇게 진한 감동이 그 젊은이들 이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아, 저분은 겉으로는 저렇게 보여도 속은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분이구나. 그런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속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세례 요한에게 배우는 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왜 욕을 먹을까요? 오늘 우리 이민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있어요. 겉은 잘 입었습니다. 그런데 속을 뒤집어 놓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속에 뭐 어떻게 보면 뭐가 많이 있기는 있는데 없어야 될 것들이 많은 거란 말씀이에요. 없어야 될 것들이. 뒤집어 보면은 부끄러운 얘기도 있고 갈등도 있고 참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속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잘 믿어보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을 채우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겉은 이만하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겉은 이만하면 됐어요. 한국교회, 이민교회 다 이제는 개척교회 하는 그런 몇 교회를 재배하고는 예배당도 있고 가신 것도 있고 한국의 농촌교회 다 기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승용차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기 앉아서 제가 이 얘기 오늘 처음 합니다만은 피아노 치는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어려운 농촌교회를 위해서 풍금도 드리고 그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피아노도 드리고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렇게 섬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있을 게 다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땅 사고 예배당 짓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겨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법을 모르세요?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인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을 채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한에게 좋은 옷을 안 입히셨는지 그 의미를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 이제는 다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 낙타 털로 지었을까? 너 안과 밖에 일치 않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눈에 뵈는 표면적인 그런 준비보다 속의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뭘로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하고 물으면 바로 이것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목회하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가졌던 그 영성 그것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야만 겉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본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평신도들과 교역자들이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세례 요한이 긴급하게 요청되는 시대 오늘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 다 이래야만 사는 겁니다. 내 주장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내가 그래도 뭔데 하면서 뭐 어떤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권사님은 권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 그 어떤 범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도 장로님은 이래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거 중요하지만은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은 어떤가? 그게 가장 중요하단 말씀. 아니 요한을 보세요. 그렇게 입고 그런 거 먹고 그렇게 자면서 말씀하시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방에서부터 다 그 요한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오고 예루살렘하고 거기가 얼마나 떨어진 곳인데 와서 뭐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 듣는 것도 아니라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영혼의 그 진동을 느끼면서 다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뭐 재밌는 거 듣는 거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찾아왔을까. 저도 욕자라는 사람인데 나도 그런 욕이나 한번 요한처럼 한번 해볼까? 세례 요한의 그걸 보러 왔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요한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능력, 역사, 그게 요한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죠. 그걸 받으려고 오신 것이란 말씀. 저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영롱한 마지막 옷을 입혀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롱한 마지막 옷이 뭐냐면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입을 성도의 세마포 옷인 거예요. 그 성도의 세마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껍데기 이 겉모습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우리 내면을 갖고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영성을 주세요.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으로 정말 아름답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입고 그렇게 생활하고 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비판하고 교회가 세상 보고 회개하라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교회가 이제는 비단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낙타 털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라고 전하는 말이 권위 있는 말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단 옷을 입고 어떤 번질하게 이렇게 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무리 말해봤자 사람들이 너나 잘해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우리 심령 속에 좌정하여 계신 것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은혜로 꽉 차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도 6달 정도 지났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6달 동안 이 올 한 해에도 그런 영성을 가지고 마치 빈들에서 사는 마음으로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능력 우리 교회에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빈들에 거주하면서 메뚜기와 석정을 드시면서 하나님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렸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비단 옷을 입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속이 찬 은혜와 성령의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겉을 꾸미며 외식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살아가고 우리 말씀에도 권위가 있어서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은혜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 지키고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예물과 모든 것을 이 시간 바칩니다.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치는 이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다 받으셔서 좋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면에 주님의 권세와 축복을 채워주셔서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며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달도 평안하게 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일에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 빨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더워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인내하시며 섬겨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Namatun bon bunun, Bozorul lopigo, Bunyang on guwana taro, Sarin dohamira, Urusim batuno, Ne hyangze somgi, 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서렌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낙타 트롯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장래와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슴 오세요.